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9개월간 억류했던 한국계 미국인 피터 한 씨를 석방했습니다. 북한 태생의 미국 시민권자인 한 씨는 북한 접경 지역에서 북한을 돕기 위해 기독교 자선단체를 운영해오다 지난해 말 체포됐습니다. 한 씨의 변호사인 장페이홍 씨는 그러나 오늘 한 씨가 중국 당국의 영수증 위조 혐의로 9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달 17일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변호사는 또 70대 고령인 한 씨가 현재 건강 문제로 한국 서울에서 회복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중국 투먼시에서 활동해온 한 씨는 2002년 이곳에 10대를 위한 직업학교를 설립해 운영해왔습니다. 한 씨는 법정에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 몇몇 영수증을 위조했지만 다른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북한을 돕던 기독교인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있습니다. 한 씨가 체포되기에 앞서 단둥에서는 커피점을 운영하던 캐나다 출신 기독교인 부부가 탈북자 지원 활동을 벌이다가 간첩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3만 1,000명과 2만 4천 명씩의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의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의 난민 수용 규모를 12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오늘 프랑스가 앞으로 2년간 2만 4천 명의 난민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독일 정부는 내년 예산 가운데 난민 지원에 60억 유로, 미화로 약 66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러나 독일이 전체 난민 부담을 홀로 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난민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남해상의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어제 낚싯배가 전복돼 10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한국해양경찰은 전복된 돌고래호에 현재까지 확인된 탑승자는 생존자 3명을 비롯해 사망자 10명과 실종자 8명 등 모두 21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 생존자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돌고래호는 지난 5일 저녁 제주 추자도 신양항에서 출항해 전라남도 해남 남성항으로 가다가 통신이 끊겼습니다. 그리 11시간 만인 어제 오전 6시 25분쯤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 군 전투기들이 쿠르드 반군을 겨냥한 공습을 전개했습니다. 터키 군 당국은 어젯밤 F-4와 F-16 전투기들이 쿠르드 반군 목표물 13곳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날 터키 군 장갑차 두 대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폭탄 폭발로 크게 파괴되고 병사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이뤄진 것입니다. 쿠르드족 반군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은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벌였으며 15명의 터키군 병사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터키 정부는 정확한 사상자 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숨진 병사들은 지뢰 제거 작업을 벌이던 중 폭탄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고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과의 접경 지역에 처음으로 무인기 공습을 단행해 고위급 이슬람 반군 3명을 사살했다고 파키스탄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 대변인은 성명에서 무인기 브라크호가 오늘 부가지리스탄 샤왈 계곡의 테러 분자 은거지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기자나 구호 요원들의 접근이 불가능해 사망자의 신원이나 민간인이 포함됐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와지리스탄 지역은 파키스탄 탈레반과 연계된 반군의 은거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반군 지도자들이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라크군이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F-16 전투기를 이용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한 첫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라크군은 어제 F-16 전투기들이 이라크 북부와 서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ISIL을 겨냥해 15차례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는 지난 2011년 미국의 F-16 전투기 18대를 30억 달러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인 2012년에도 추가로 18대를 8억 3천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계약 이행이 지연된 끝에 미국은 올 들어 지난 7월 이라크에 처음으로 F-16 전투기 4대를 공급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 내 일부 총기 판매점에서요. 무슬림 프리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 프리라는 말은 자유로운, 해방된 뭐 이런 뜻이지만은요. 이 말이 무슬림 프리 같이 뒤에 붙으면 없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프리라는 간판은 무슬림이 없는, 이슬람 교인이 올 수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유인가 봤더니 미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총기 난사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총기상들이 무슬림에게 물건을 팔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총기상들의 움직임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7월에 미국 국적자인 무슬림 청년이 해군 시설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5명의 현역 군인이 사망했었죠. 이때 한 총기상 주인이 자신의 가게에는 무슬림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사망한 걸 안타까워하면서 총기상으로서 애국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애국자들을 해칠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기를 팔지 않겠다는 동영상을 내보냈었는데요. 혹시나 모를 또 다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총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총기상들이 하나둘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총기상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 이슬람관계위원회와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협회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두 단체가 공동으로 로렌타 린치 미 법무장관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요. 신문방송에선 종교적 소수계 권리를 부정하는 총기 판매점에 대한 보도가 넘쳐나는데 나라는 아무 말 않고 있다면서 이들 총기상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슬람교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 부당하다는 얘기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총기 사고가 날 때마다 무슬림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어느 나라 출신이든 종교가 뭐든 영주권만 있어도 총기 구입이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 정부 당국자들이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종교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로 오늘은 ABC 아메리카 준비됐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2도 기록하고 있고요. 낮에는 3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 최저 6도에서 19도, 낮 최고 19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맑습니다. 18도에서 29도 분포 예상하고 있고요. 신의주는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8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개성 역시 하루 종일 맑습니다. 기온 17도에서 28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마돈나가 부릅니다. 홀리데이 들어보시죠.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서 발급을 거부하다 수감된 켄터키 법원 서기가 항소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8월 미국 실업률 보고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방 수사 당국이 손전화 추적 장치를 이용할 때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첫 소식 보겠습니다. 켄터키 주의 법원 서기가요, 이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서 발급을 거부하다가 법정 모독죄로 수감됐는데요.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켄터키 주 로완 카운티 법원 서기인 킴 데이비스 씨가 판사의 수감 명령에 불복해서 항소 과정에 들어갔다고 어제 변호인 측이 밝혔습니다. 올해 49살인 데이비스 씨는 지난 6월에 이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서를 발급하길 거부해왔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지난 목요일 켄터키 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 법정 모독죄로 그 자리에서 구속 수감됐습니다.
네.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법정 모독죄가 적용된 건데요.
네.
데이비스 씨 측이 항소하는 근거는 뭡니까?
네. 보수적인 비영리 법률기관인 리버티 카운슬이 데이비스 씨를 변호하고 있는데요. 리버티 카운슬은 담당 판사인 데이비드 버닝 판사가 이 재판에 앞서서 이미 데이비스 씨를 수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네.
이는 적법한 절차를 받아야 하는 데이비스 씨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데이비스 씨가 수감되어 있는 카터 카운티의 교도소 직원이 재판정에 나와 있다가 이 판사가 명령을 내리자 바로 데이비스 씨를 데려갔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이는 담당 판사가 재판 전부터 이 데이비스 씨를 구속하기로 마음을 정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원고 측인 동성 커플은 데이비스 씨가 수감되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하던데요. 벌금형에 처해지길 바랐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데이비스 씨에게 결혼 허가서를 발급받으려다가 이 세 차례나 거절당한 동성 커플이 소송을 걸었는데요.
네.
이 커플은 데이비스 씨가 수감될 경우 동성결혼 반대자들에게 이 영웅처럼 비춰질까 봐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금형의 그치를 바랐다는 거죠.
네.
이 참고로 미국에서는 대부분 주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이 지방 법원이나 행정 당국으로부터 결혼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뒤에 결혼식을 올리고 이 목사 등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면 결혼 증명서가 발급되는 거죠.
네. 뭐 종교적인 그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데이비스 씨가 이미 영웅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종교의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로 영웅처럼 비춰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열렬한 기독교 신자인 데이비스 씨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서를 발급하길 거부해왔는데요. 자신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볼 때 이 동성 커플의 결혼은 죄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5일 그 데이비스 씨가 수감돼 있는 카터 카운티 교도소 앞에 또 수백 명이 모여서 데이비스 씨를 지지하고 또 데이비스 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도 데이비스 씨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공화당 정치인들은 대부분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데요.
네.
이 개신교 목사 출신인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를 비롯해서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 테르 크루즈 상원의원, 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이 데이비스 씨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 허커비 주지사의 경우 내일 켄터키 주를 찾아서 지지 집회를 열고요. 또 데이비스 씨도 직접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데이비스 씨는 민주당 소속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 사이에서도 기업 경영자 출신인 칼리 피오리나 후보나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등은 이 데이비스 씨가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데이비스 씨가 수감되면서 부하 직원들이 뭐 그 다음 날부터 동성 커플들에게 결혼 허가서를 발급해 주고 있는데요.
네.
이게 효력이 있는 겁니까?
데이비스 씨의 변호인 측은 이 결혼 허가서를 받아봤자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비스 씨의 서명이 없으면 무효라는 건데요.
네.
현재 로안 카운티 법원은 부석의 명의로 이 결혼 허가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요. 변호인 측은 데이비스 씨가 부석이에게 그런 권한을 준 일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로안 카운티 법률 담당관은 이 결혼 허가증, 결혼 허가서가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자, 어쨌거나 데이비스 씨가 언제쯤 풀려나나요?
뭐 알 수 없는데요. 이 데이비드 버닝 담당 판사는 최소한 일주일 동안 데이비스 씨를 수감한다고 말했는데요. 만약에 데이비스 씨가 계속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닝 판사는 부하 직원들이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허용한다면 데이비스 씨를 풀어주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이 데이비스 씨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네. 만약에 데이비스 씨가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법원서기는 선출직이라서 해고할 수도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데이비스 씨가 맡고 있는 법원서기는 임명직이 아니라 주민들이 투표로 뽑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카운티나 주 정부에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요.
네.
켄터키 주의회가 데이비스 씨를 탄핵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이 탄핵이라고 하면 이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을 의회가 해임하는 걸 말하죠. 그런데 이 켄터키 주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라서 실제로 탄핵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주의회가 법을 바꾸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켄터키 주의회는 내년 1월에나 개원할 예정입니다.
네, 카운티나 주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은 어떤가요?
네, 부적절한 행위를 들어서 데이비스 씨를 기소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또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유권자들이 데이비스 씨 대신에 다른 사람을 법원 서기로 뽑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이 켄터키 주에서 법원 서기 임기는 4년이고요. 이 3년 뒤인 2018년에나 이 다음 선거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도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이 발표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4일 8월 실업률과 일자리 증가 규모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실업률은 전달인 7월에 5.3%보다 0.2%포인트 낮은 5.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이후 최저치고요. 특히 실업률 5.1%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간주하는 완전 고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네, 일자리 증가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17만 3천 개로 나타났는데요.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22만 개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거기다 지난 7월에 신규 고용이 4만 4천 개 증가한 것으로 수정되면서 전달에 대비해서 하락폭이 커졌는데요.
네.
지난 3개월간 평균 그 신규 고용의 증가는 22만 2천 개고 또 올 한 해 평균이 21만 2천 개임을 고려하면 이 8월의 일자리 증가 규모는 다소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8월의 노동시장 지표가 앞으로의 미국 금융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이 미국의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일부에서는 연준이 이때 이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가 바로 지난 4일에 발표된 실업률과 일자리 증가율인 겁니다.
네, 일자리는 많이 증가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지만 최근 금리 인상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말에 미 상무부가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높은 3.7%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노동부가 발표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역시 8월 말에 6천 건이나 떨어지면서 27만 1천 건의 1,000건에 기록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네, 연준도 앞서 금리 인상 뜻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말에 미서부 와이오밍주에서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의 연례 경제정책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연준의 스탠리 피셔 부의장은 8월에 고용동향 지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확한 시점은 아니지만 금리를 올릴 시점이 가까이 왔음을 시사했었습니다. 연준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이자율이 0%에 가까운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노동시장이 좀 더 개선되고 물가가 중기적으로 목표치인 2%까지 회복된다는 확신이 설 때 이 기준금리를 그때 가서 올린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럼 이번 일자리 증가율 수치가 이 연준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수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연준이 한 해의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는 12월까지 금리 인상 결정을 늦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하지만 대형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8월에 비농업 신규 고용은 평균적으로 전문가의 예측보다 3만 개 정도 더 일자리가 적게 발표됐다고 합니다.
네.
그 뒤에 그 평균 7만 9천 개로 상향 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는데요. 이 점을 감안한다면 연준이 8월 수치에 그다지 높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결과가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수사당국이 손전화 추적장치를 이용하려면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지침이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미 법무부는 앞으로 사법집행당국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손전화 추적장치를 사용할 경우 영장을 발부받고 또 언제 추적장치를 사용할 것인지 판사에게 알려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난주 셀리 퀼리안 예이츠 부장관이 이런 내용의 새로운 법무부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예이츠 부장관은 새로운 정책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염두를 두고 있으면서 이 투명성과 일관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손전화 추적과 관련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요. 결국 법무부가 조처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 연방수사국, FBI와 법무부 산하 기관들이 손전화 추적장치를 사용하면서 사생활 보호법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었는데요.
네.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추적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이 법적 기준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또 전체적인 기준을 통일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손전화 추적 장치라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적하는 건가요?
네. 이 손전화 추적 장치는 가장 널리 쓰이는 기기 이름을 따서 스팅레이, 일명 가오리라고 하는데요.
네.
이 서류 가방 크기의 전자 기기로 범죄 용의자의 손전화를 통해서 위치 추적을 하는 겁니다. 이 용의자의 휴대전화에 신호를 보내고 또 이를 추적해서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기술이죠.
네, 범죄 수사에서 필요한 기술인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이 기기가 가짜 손전화 기지국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그 용의자의 손전화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손전화 정보까지 이 무차별적으로 수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가오리 추적 장비는 휴대전화 일련 번호를 수집하는데요. 연방수사당국은 전화번호 외에 이메일이나 문자, 연락처 목록, 또 사진이나 다른 손전화의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지만 이 개인정보를 취득할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새로운 정책은 그럼 모든 사법집행기관에서 도입하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 연방기관에만 적용되고 이 각 주와 지방기관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또한 연방기관도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장이나 판사의 허락 없이 추적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이 예외가 되는 사항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경우가 예외에 해당하나요?
네, 일부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게 가능합니다. 이 생명에 대한 위협이나 심각한 부상의 위험이 있거나 증거 훼손이 임박한 경우 또 흉악범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도주를 방지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보류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정책은 영장 발부 외에 수집한 정보를 파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법당국은 용의자의 위치가 파악되면 최대한 빨리 이 수집한 정보를 지워야 하고요. 위치 추적에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수집한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용의자가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이 용의자의 번호를 모르는 경우 이 가짜 기지국을 세워서 용의자의 전화번호를 추적할 수가 있는데요.
네.
최소한 30일에 한 번은 정보를 파괴해야 하고요. 이후에 전화번호를 확보한다면 또 바로 정보를 없애야 합니다. 반대로 용의자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이는 사법당국이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네, 이런 새로운 정책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 측은 이번 정책이 미국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진전이라면서 아직 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에서는 9월 첫 번째 월요일이 노동절입니다. 아,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이 노동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네, 미국에서는 이 노동절을 레이버 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해마다 9월 첫 번째 월요일을 노동절이라고 해서 이 미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념하고 또 미국을 부강하고 번영된 나라로 만드는 데 공헌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이 노동절인데요. 노동절을 5월에 기념하는 나라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전 세계 80여 개 나라, 특히 유럽이나 아시아 쪽 대부분의 나라들이 5월 첫날을 메이데이나 이 워커스데이라고 부르면서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인데요. 북한은 국제노동자절 또는 5.1절이라고 해서 이날 전국적으로 이 성대한 기념행사를 갖고 있죠.
네.
예, 한국에서는 이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불리든 간에 이런 나라 노동절은 다 이 미국의 노동운동을 뿌리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19세기 미국에 있었던 이 대규모 노동자 시위를 말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시에서 약 8만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 또 사회주의 개혁가들이 8시간 노동을 촉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사건입니다.
네. 뭐 자료를 보니까요. 당시에는 보통 뭐 하루 10시간 또 주 7일씩 일하는 게 관행처럼 돼 있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나 뉴욕 같은 대도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시카고에서 5월 1일 이런 요구를 관찰하기 위한 이 대규모 파업 집회가 열린 겁니다.
네.
이날 하루 동안 파업에 들어간 사람이 약 3만 5천 명이나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에 이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이라는 곳에서 경찰의 발포로 유혈 충돌까지 벌어지면서 전국적인 논란이 벌어지게 됐고요.
네.
예, 결국 이 일을 계기로 미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이라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고요. 또 노동자들을 위한 날, 그러니까 이 노동절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왜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지 않고 9월로 정한 걸까요?
예, 당시 미국 대통령은 22대와 24대를 역임한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노동절을 5월 1일로 정하면 시카고 헤이마켓 사건을 기념하는 것처럼 보여줄까 봐 걱정했다고 합니다.
네.
예, 특히 당시에는 이 헤이마켓 사건을 보는 시각 가운데 이 사회주의자들이 주동해서 공산 폭동이 일어난 거라는 주장도 많았는데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없애기 위해서 9월을 노동절로 정하게 된 겁니다.
네. 이 노동절이 공휴일로 제정되기 전에도 노동단체들 사이에서는 자체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날이 있었죠.
예, 그래서 사실 누가 처음 이렇게 노동자들을 위한 날, 노동자를 만들자고 제안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 당시 주요 노동조합 가운데 하나였던 미국 노동자연맹의 공동 창시자인 이 피터 맥과이어가 처음 제안했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뉴욕의 중앙노동조합 CLU 사무총장이었던 매튜 맥과이어로 보는 견해가 더 우세합니다. 뉴욕 중앙노동조합은 1882년 9월 5일에 뉴욕 시내에서 노동자를 위한 시가 행진을 주최한 적이 있는데요.
네.
예, 미국의 역사가들은 이걸 첫 번째 노동절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 중앙노동조합은 이듬해도 같은 날 이 기념 행사를 가졌고요. 2년 뒤부터는 9월 첫 번째 월요일을 기념일로 정했는데요.
네.
예, 이런 얘기가 다른 주에 있는 노동단체들에게 퍼지면서 곳곳에서 비슷한 행사를 가지면서 이날을 기념했습니다.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9월 첫째 월요일을 노동절로 제정한 데는 이런 배경도 있습니다.
네. 이 노동절이 연방 공휴일로 제정되기 전에 먼저 노동절을 공휴일로 삼은 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원래 뉴욕주가 가장 먼저 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만들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가장 먼저 법으로 제정한 건 오레곤주입니다.
네.
예, 오레건주 의회는 시카고 헤이마켓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 해인 1887년 2월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노동절을 주의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뒤를 콜로라도주, 매사추세츠, 뉴저지 같은 주가 따라서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1894년에 들어와서 의회가 매년 9월 첫 번째 월요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법정 공휴일로 삼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노동절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요, 노동절쯤이면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 있죠.
예, 다른 나라 노동절처럼 미국에서도 이 노동절이 되면 전국 곳곳에서 성대하고 다양한 노동절 기념 행사가 많이 열리긴 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독특한 풍경이 이 노동절이 되면 여행객이 아주 많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네, 이 노동절이 9월 첫째 이 월요일인 것하고 관련이 많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 근로자들은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토요일부터 노동절인 월요일까지 4일간 쉴 수 있는데요. 보통 많은 미국인들이 이날을 기점으로 이제 여름이 끝났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또 많은 초, 중, 고등학교가 이 노동절 다음 날부터 여름방학을 끝내고 개학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 마지막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집 밖을 나서는 미국인들이 엄청 늘어납니다.
네. 올해도 이 노동절 황금 연휴 기간 동안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미국에서는 매년 이 노동절 전후로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는 이 자동차 행렬 보는 게 전혀 낯선 일이 아닌데요. 전국 자동차협회 AAA가 발표한 걸 보면요. 올해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약 3,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가운데 워싱턴 DC 지역 주민들은 약 85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동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겠죠.
맞습니다. 트리플A에 따르면 올해 전체 여행객의 87%가 이 자동차 여행을 택했고요. 7%가 항공편, 그리고 5% 정도가 버스나 철도 같은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리플A는 지난 2008년 이래 올해가 가장 자동차 여행객이 많은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 9명은 자동차 여행을 한다는 건데요. 그러자면 아무래도 자동차의 가스값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예, 다행히 올해 자동차 여행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이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가스값이 1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겁니다.
네.
요즘 가스가 갤런당 $2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1 정도나 떨어져서 자동차 여행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가벼워졌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렇게 고된 노동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서 어디론가 휴양지를 찾아서 몸과 마음을 쉬고 오는 거야말로 제대로 노동절을 즐기는 방법 같네요.
예, 물론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네.
예, 사실은 더 많은 미국인들이 집에서 쉬면서 노동절 연휴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자동차 회사부터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할인해 주는 곳도 많기 때문에 평소에 눈여겨받았던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요. 또 집 뒷마당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여름 휴가를 즐기고들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ABC 아메리카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시 그루버니 부릅니다. You Raise Me Up 골라왔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정 기자 함께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American Values, 미국의 가치 알아봤었죠?
네,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알아봤는데요.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들은 타인 존중과 상징적인 애국심, 자유, 안보, 자립심과 개인주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기회균등과 앞서가기, 행복추구, 정의와 공정성, 또 비판적인 애국심까지 이렇게 10가지가 미국의 핵심 가치로 꼽혔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용어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C로 시작하는 용어인데요. 어떤 용어인지 들어보시죠.
C is for the Constitution.
네, 컨스티튜션이라면 미국 헌법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말하는데요. 미국 헌법을 두고 미국 정부의 청사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미국 헌법을 알면 미국 정부가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문 헌법이기도 한 미국 헌법,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This is what our founding fathers made for us.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구나. 우리들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It was interesting. All of the freedoms.
미국 사람으로서 아주 흥미로운데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자유는 바로 이 헌법의 결과니까 말이죠.
I feel very fortunate to be an American citizen.
제가 미국 시민인 게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헌법 덕분에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요.
네, 미국 헌법 원본이 보관돼 있는 곳이죠.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만난 방문객들 얘기였습니다. 미네소타에서, 애리조나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미국 헌법 원본을 보기 위해 먼 곳에서들 찾아왔는데요.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리앤 파터 씨는 매년 100만 명이 미국 헌법을 보러 온다고 말했습니다.
They do so because they understand its importance.
미국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학교에서 미국 헌법에 대해서 배우고 라디오와 뉴스에서도 매일 헌법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미국 헌법은 미국 정부의 청사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어떻게 함께 작용을 하는지, 또 미국 정부가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헌법입니다.
미국 헌법은 178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각 주의 비준을 받아서 1789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새 헌법이 나오기 전에 미국은 독립전쟁 당시에 제정한 연합규약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합규약이 이미 있는데 헌법을 새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다시 리앤 파터 씨의 얘기 들어봅니다.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were established in 1781.
미국 연합규약은 미국 독립전쟁의 한창이던 1781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1781년에서 1787년의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은 1783년에 끝났는데요. 1783년에서 1787년까지 새로운 나라, 아주 새로운 나라가 전쟁 중에 만들어진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연합규약 조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요. 의회에서 연합규약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각 주 대표들이 1787년 5월에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 모였는데요. 재헌회의 의원들이 여러 달에 걸쳐서 논의한 결과 기존 연합규약을 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헌법이 탄생한 겁니다.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우리 합중국 국민들은 보다 완전한 연방을 건설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의 안녕을 확보하고 공동의 방위를 구축하고 보편적인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해 본 미 합중국 헌법을 제정하는 바이다.
네, 미국 헌법 서문을 들으셨습니다. 겨우 52개 단어로 되어 있지만 미국 헌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적인 권한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 헌법은 서문과 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nd the first article of the Constitution focuses on our legislative.
미국 헌법 제1조는 입법부에 관한 겁니다. 미 연방의회 상하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등을 설명합니다. 또 제2조는 행정부에 관한 건데요. 대통령과 부통령, 내각에 관한 것이죠. 의회 사법부와의 관계 면에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조는 사법부에 관한 거예요. 미국의 사법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설명하고 있고요. 나머지 조항은 각 주의 관계, 헌법 개정과 비준 절차, 또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리앤 파터 씨의 얘기를 다시 들으셨습니다. 미국 헌법 원본을 보면 제1조, 그러니까 입법부에 관한 내용이 가장 깁니다. 커다란 양피지 넉장 가운데 거의 두 장을 입법부, 그러니까 의회에 할애하고 있는데요. 행정부에 관한 내용은 그 절반 정도고요. 사법부에 관한 내용은 겨우 한 단락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입법부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눈치챌 수 있는데요. 다시 리앤 파터 씨입니다.
Because naturally, the people who wrote our constitution were
왜냐하면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이 다들 의회 의원들이었기 때문이죠. 의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 헌법은 공화주의와 연방주의, 삼권 분립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에 영국왕 조지 3세의 폭정에 대한 반감 때문에 당시 미국에서 군주제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또 미국에는 유럽과 같은 귀족 계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화제를 채택했는데요. 미국이 헌법을 제정할 당시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던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군주제였는데요.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공화제는 아주 획기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은 또 공화제와 함께 연방제를 채택했는데요. 연방제 역시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필립 핸더슨 가톨릭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1770년대에서 1780년대에 각 주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각 주의 강력한 권한을 인정하면서 외교정책을 수행하고 상업과 같은 각 주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중앙정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강력한 중앙정부 아래 여전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적인 주정부를 세워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연방주의가 나오게 된 건데요. 오늘날에는 캐나다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미국 헌법의 세 번째 원칙은 삼권 분립인데요. 삼권 분립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가 권력이 어느 한쪽에 집중되는 걸 막으려는 제도입니다. 앤드루 네이슨 콜롬비아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의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행정부가 있는데 대통령과 각료들을 말하죠. 행정부의 모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법부가 있는데 입법부는 의회고요.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있습니다. 권력 분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말이죠. 예를 들어 행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이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고요. 대통령의 권한이 크긴 하지만 입법부와 또 사법부에 의해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사법부는 대통령이나 의회가 하는 일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을 지명하지만 반드시 의회의 인준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관은 의회가 승인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부와 의회, 사법부가 서로 끊임없이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네, 미국 헌법의 내용과 기본 원칙 살펴봤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 초안을 쓴 사람은 토머스 제퍼슨이잖아요.
네.
예, 3대 대통령을 지낸 인물인데 미국 헌법 초안을 쓴 사람은 누굴까 궁금하네요.
네, 역시 나중에 미국 대통령을 지낸 인물인데요. 4대 대통령이 되는 제임스 매디슨입니다. 이 제임스 매디슨을 가리켜서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고도 하는데요.
네.
필립 핸더슨 가톨릭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의 설명 다시 들어보시죠.
매디슨이 나서서 버지니아 안이라고 불리게 되는 헌법 초안을 썼거든요. 이 버지니아 안은 당시 헌법 제정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안이었습니다. 매디슨은 다른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도착하기 일주일 전에 미리 와서 버지니아 대표들과 버지니아 안을 준비했는데요. 버지니아 안의 핵심 제안사항 15개 가운데 8개 내지 9개가 최종 헌법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매디슨을 가리켜 헌법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매디슨은 당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당시 미국에 13개 주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로드아일랜드 주는 제헌회의에 대표를 보내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로드아일랜드는 미국 동북부 커네티컷 주와 매사추세츠 주 사이에 끼어있는 아주 작은 주인데요. 크기도 작고 또 인구도 얼마 안 되니까 대표를 파견해봤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사실 제헌회의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큰 주들과 작은 주들 간의 대립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루한 싸움 끝에 결국 하원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대표를 뽑는 대신에 이 상원은 각 주당 대표가 두 명씩인 현재의 의회 구조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동안 미국 헌법은 여러 차례 개정 과정을 거쳤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첫 의회가 열리자마자 의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헌법을 개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정헌법 1조에서 10조까지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흔히 권리장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네.
예, 그 뒤에 흑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수정헌법 14조, 또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수정헌법 19조가 나오는 등 미국을 좀 더 자유롭고 또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법이 변화해 왔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헌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whatever floats your boat. Whatever floats your boat입니다.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Mike. Listen carefully. Hey Mike, let's go watch a movie tonight.
I'd love to. Should we watch a comedy movie or an action movie?
It doesn't matter with me. Whatever floats your boat.
Got it. Then an action movie it is.
오늘 본문에서 제가 Hey Mike, let's go watch a movie tonight. Mike, 오늘 저녁에 영화 보러 가자 라고 하자 마이크가 I'd love to. Should we watch a comedy movie or an action movie? 나야 좋지. 우리 어떤 영화 볼까? 코미디 아니면 액션 영화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It doesn't matter with me. Whatever floats your boat. 난 상관없어. 네가 보고 싶은 거 아무거나 봐. 라고 하자 마이크가 Got it. Then action movie it is. 그래, 그럼 액션 영화 보자.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whatever floats your boa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Mike, let's go watch a movie tonight.
I'd love to. Should we watch a comedy movie or an action movie?
It doesn't matter with me. Whatever floats your boat.
Got it. Then an action movie it is.
Today's expression is whatever. W-H-A-T-E-V-E-R. Whatever floats. F-L-O-A-T-S. Floats your Y-O-U-R, your boat, B-O-A-T, boat, whatever floats your boat, whatever floats your boat. When people say this, they mean that you should do whatever makes you happy. Whatever floats your boat는 문자 그대로 하면 내 배를 띄우는 거라면 뭐든지 라는 말이죠. 즉, 뭐든지 상관없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라는 의미죠. 네,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게 액션 영화나 코미디 영화 가운데 뭘 보겠느냐고 묻자 저는 아무 영화나 상관없다며 마이크가 원하는 대로 하자고 했죠. It doesn't matter with me. Whatever floats your boat 라고요. 자, 예문 들어드릴게요. You're attracted to tall men? Whatever floats your boat, Lisa. 라고 하면 넌 키 큰 남자가 좋다고? 뭐 네가 좋다면야 라는 뜻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Do whatever floats your boat. That way you will be happy and satisfied. 라고 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래야 기쁘고 만족할 수 있지. 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Mike, let's go watch a movie tonight.
I'd love to. Should we watch a comedy movie or an action movie?
It doesn't matter with me. Whatever floats your boat.
Got it. Then an action movie it is.
Let's review. When someone says to you, whatever floats your boat, that means that they want you to do whatever makes you happy. Whatever floats your boat. Whatever floats your boat. Whatever floats your boat. Now try using this fun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시간 마지막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뉴스 투데이 3부 애청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aksa sok one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0년 9월 7일) 오늘 나치 독일 공군이 영국의 수도 런던을 집중 공격합니다.
London. Heute das Ziel unserer Bomber liegt 50 km oberhalb der Mündung der Themse.
독일 지상군만으로는 영국 침공이 어렵게 되자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전 공군력을 동원해 런던 내 공습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7월 히틀러는 제군권 장악을 위해 영국의 전투기와 공군기지, 군수공장 폭격에 중점을 둔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연안 감시망은 훌륭했고 공군 역시 성능이나 장비 면에서 뛰어나 독일 공군은 쉽사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히틀러는 런던을 불바다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오늘 런던 폭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수천 톤의 포탄이 시가지로 쏟아져 내리면서 런던은 불바다가 되고 수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영국의 유서 깊은 건물들이 불길에 휩싸이고 맙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